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군 당국자들은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의 정부청사에 국기를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안바르주 주도인 라마디시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군 지도자들은 라마디 탈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야흐야 라술 존장은 28일 국영 TV를 통해 라마디가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바르군 작전사령관인 이스마일 알 말라위 장군은 라마디 일부가 ISIL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아래 지난주 라마디로 진격했습니다. 사상자에 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라마디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라크 대변인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근 병원으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에서 28일 두 건의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홈스 중심부인 알자흐라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국영 언론은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달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이 발효된 이후 시리아 홈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체결된 지난 9월 인도주의적 합의에 따라 시리아 3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120명 이상의 전투원과 부상자들이 28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반군의 마지막 요새 자바다니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을 포함한 35명이 시리아 북서부의 정부 통제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카불 공항 인근 이슬람 학교 주변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공공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 18명도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유리창 파편에 맞은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도로변 상점 유리창들이 깨지고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미국인과 유럽인들을 태우고 공항 내 군 기지로 이동하던 소형 버스를 겨냥해 자살 폭탄 공격을 가했다며 이로써 10명의 외국인과 아프간 관계자 3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그러나 이번 공격이 벌어진 곳은 군시설이 전혀 없는 민간인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36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5%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국제 무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어치의 무기 계약을 체결해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중 미국에서 7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쿠바 간 직항 항공편이 신설됐습니다. 양국 언론들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륙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77기가 이날 오후 쿠바 아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쿠바와 중국은 수교를 맺은 지 55주년이 된 올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앞으로 주 3회 베이징 아바나 노선을 운항합니다. 재급유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중간 기착하는 이 노선은 모두 16시간이 소요된다고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각종 기상 악화로 군인 4명 등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등에는 최근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텍사스주 댈러스의 11명을 비롯해 미주리주 8명, 일리노이주에서 5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하고 뉴멕시코 지역에는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인물들 가운데 예상 바뀐 인물도 있고요. 또 예상했던 인물도 있다는 반응인데요. 자, 일단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은요.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귀에 매우 익은 이름이죠. 클린턴 전 장관은요, 이번을 포함해서 총 20번이나 가장 존경하는 여성 명단에 포함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명단에 오른 여성 중에 미국인이 아닌 여성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여성 인권운동가죠. 말라라 유사프자이가 존경하는 여성 2위에 올랐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는요, 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조사에서 8번이나 1위에 올라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이 레임덕 현상이 무색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그야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교 교황,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동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영하 10도에서 2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캐롤 킹이 부릅니다. I feel the earth move 골라봤습니다.
tumbling down, a tumbling down.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홍수와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갈등으로 긴장이 감돌고 있는 시카고시에서 또다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또 미국인 대다수가 정부의 테러 대응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기상이변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토네이도, 그러니까 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고요. 뉴멕시코주와 텍사스 서부, 오클라호마주에는 폭설로 건물이 파괴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서부 평원지대에서도 또 홍수로 13명이 숨졌죠. 그러면서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주에서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특히 텍사스주가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26일 텍사스주 댈러스시 인근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최소한 8명이 숨졌고요. 또 인근 지역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옥 1,400채가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바람에 휩쓸려 가기도 했는데요.
네.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토네이도를 만나 숨진 사람이 또 최소한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토네이가 오면은 당국에서 미리 경보를 울리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했나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리,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역의 거리가 64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토네이도 발생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기상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도 이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최소한 19명이 숨졌습니다.
네. 올해는 토네이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싶었는데 연말이 돼서 이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말 휴가철에 토네이도가 발생하기까지 올해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숨진 사람의 수는 10명에 불과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할 뻔했는데 이렇게 연말에 와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또 텍사스 하면은 따뜻한 곳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에 폭설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 주말 텍사스 서북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서 몇몇 여러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 지역에 7cm 정도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강설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1m 넘게 눈이 쌓인 곳이 있었습니다.
네, 워싱턴 지역하고는 반대네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 지역은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금요일 25일 워싱턴 지역의 기온이 섭씨 20도를 넘어섰는데요.
네.
이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네.
또 주말 내내 비가 오다 그치다 했는데요. 이 워싱턴 지역도 기온이 낮았다면 이 눈이 많이 내릴 뻔했습니다.
네, 오히려 따뜻해야 할 미국 남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거 말이죠.
네, 이 텍사스 주만이 아닌데요. 이 뉴멕시코 주에도 눈이 많이 내리면서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고 6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어제 예보됐었습니다.
네,
뉴멕시코 주 또 로스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UFO가 나타났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일요일 27일에 로스웰 지역에 30cm가 내리는 눈이 내리면서 1일 강설량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남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부터 중북부 인디애나주에 이르기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지난 주말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홍수로 13명이 숨진 겁니다.
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요?
네, 심한 진눈깨비와 또 눈보라가 예상이 되면서 메리폴린 주지사가 일요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네, 연말연시 휴가철이라서 미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일에 1,500편에 달하는 그 항공편이 취소됐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이 이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편이었습니다.
네, 올해 캘리포니아주하고 워싱턴주 같은 이 미 서부주들이 또 산불 피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큰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4년 동안 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 25일 밤 에도 이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5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임야가 탔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는데요. 60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동원돼서 이 산불 진압 작전을 벌인 결과 토요일 26일 오후경에는 60% 이상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큰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과학자들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엘니뇨라고 하면요, 이 적도 부근에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남미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미국 서부 해안에 이르는 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올라가면서 이 같은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 시카고시가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최근 이 시카고시에서 경찰과 흑인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발생한 그 흑인 소년 사망 사건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이 칼을 들고 있던 17살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가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었죠.
네.
이 백인 경관이 이 소년에게 16발이나 총을 쏘는 등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관 제이슨 벤다이크는 현재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지난 토요일 26일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19살 흑인 청년 킨토니오 르그리어와 이웃에 사는 55살 흑인 여성 베티 존스 씨가 숨졌습니다. 이 존스 씨의 경우 경찰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네,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경위 잠깐 좀 들어보죠.
네, 이 숨진 청년이 최근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이 쇠로 된 야구 방망이로 침실 문을 부수려고 하는 등 아버지를 좀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이웃 주민인 존스 씨에게도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출동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이 아들하고 이웃 주민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곧 숨졌습니다.
네, 자, 출동한 경관이 발포한 이유가 뭔가요?
네, 시카고 경찰 측은 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관이 이 전투적인 태세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이 발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 55살 이웃 여성이 실수로 총에 맞아 숨졌고 이는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족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희생자 가족들은 경찰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무작정 총을 쏘는 경찰이라면 경찰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총을 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무조건 발포했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지난해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의 큰 비난을 받았었죠. 사임 요구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이메뉴얼 시장은 어떤 상황에서건 이 경관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시민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독립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메뉴얼 시장은 앞서 이 맥도날드 동영상이 공개된 뒤 논란이 커지자 시카고 경찰청장을 해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메뉴얼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연방 법무부 역시 시카고 경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달 초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시카고 경찰에 대해 연방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경관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무력을 사용한 경관에게 이 책임을 묻는 절차에 대해서도 또 조사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시카고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기관 좀 더 나은 정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시카고 경찰에 총에 맞은 사람의 수가 24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명꼴이었고 그 가운데 7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흑인이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미국인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네. 최근 뉴스 전문 방송 CNN이 여론조사기관 ORC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네.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네, 최근에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테러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나면서 130명이 숨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달 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죠.
네. 최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대응 정책에 관한 특별 연설을 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연합국이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 테러 분자들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각각 40%였는데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 테러 분자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5년 8월이었는데요. 10년 전인데
네.
그때 2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7%포인트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이는 2001년에 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지 정당별로 보면 어떨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무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86%, 또 무소속 가운데서는 79%가 이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59%가 정부의 테러 대응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인들이 완전히 희망을 버린 건 아닌데요.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대규모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한 사람이 53%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테러 분자들은 결국 공격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찾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45%였는데요.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본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본 사람에 비해서 8%포인트 더 높게 나온 거죠.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이 테러 분자들이 공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늘 절반을 넘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15년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미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요. 오늘부터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올 한 해 있었던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과학계 소식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말 특집인데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어떤 분야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이 정치 분야부터 보는 게 좋겠죠. 2015년 올 한 해 미국 정계의 가장 큰 뉴스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끈 달아오른 정치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뭐 내년이라고 해도 뭐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지만은요. 그 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후보들이 출마해서 먼저 경선을 치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뽑힌 후보가 당 대표로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먼저 각 주별로 실시되는 이 당원 대회, 코커스나 예비 선거,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겨야 합니다. 일종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가 각각 당원대회와 예비선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후보를 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다른 주들의 판세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2016 대선의 경우 당원대회나 예비선거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슈퍼화요일이라고 하는 3월 첫 주 화요일에 12개 주에서 이 동시에 예비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공화당의 경우 이 선거 초반에 유례 없이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이 누가 누군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죠.
네.
예, 선거 초반에는 무려 17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지금은 13명으로 많이 압축된 상황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비정치권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었죠.
예, 특히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평소에도 좌충우돌하는 성격에다가 이 독설가에다가 막말로 유명한데요.
네.
예, 지난 6월 중순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냥 한때 이 돌풍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공화당 선두주자로 이 기성 정치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신경외과 출신의 벤카스 후보의 이 초반 선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벤카스 후보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서 유일한 흑인 후보기도 한데요.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저명한 의사 출신인데 은퇴 후에는 이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선거 초반 한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아성을 넘볼 만큼 이 지지율이 오르더니 요즘은 시들한 편이고요. 또 사업가 출신으로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도 이 TV 토론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반짝 지지율이 상승하더니 다시 추락해서 이 좀처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예, 두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조지 H.W. 부시 그리고 형 조지 W. 부시의 후광을 받으면서 이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제대로 된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랜드 폴 켄터키주 연방 상원 의원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같은 후보들도 이 좀처럼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고전 중입니다.
네. 자, 지금 소개해 주신 후보들은 비교적 지명도도 높고요. 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인데요.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별로 없는 후보들이더라고요.
예, 선거 초반에 이 기성 정치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마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비정치권 후보들로 향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막상 선거 유세가 계속되면서 이들 비정치권 후보들에게 한계를 느낀 유권자들이 다시 정치인들 가운데서 후보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특히 테드 크루즈 후보하고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죠?
예, 강경 보수 성향인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지난 3월 말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 보수파에 떠오르는 기수 정도로 언론에 소개됐는데 지금은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예, 또 같은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다주 연방 상원의원 역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젊은 후보로 정치 경력은 많지 않지만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연말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소식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공화당 진영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진영도 보도록 하죠.
예, 민주당 진영은 훨씬 단출합니다. 이 초반에 6명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현재 3명이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렇게 3명이 경쟁 중입니다.
네.
예, 현재 클린턴 후보가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진보적 사회주의 성향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 뒤를 추격 중입니다. 그리고 마틴 오말리 후보가 이 멀리서 쫓고 있는 형국인데요. 현재로서는 샌더스 후보나 오말리 후보가 지금의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뭐 공화민주당을 통틀어서 누구랑부터도 승리는 떼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때 주춤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또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컸었죠.
네, 그래서 한동안 연일 언론은 뜨겁게 장식했었는데요. 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 또 벵가지 사건 논란, 어떤 얘기인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예, 원래 이 사건 순서를 보면 벵가지 사건 논란이 먼저 있었고요. 개인 이메일 사건 논란이 나중에 벌어진 겁니다.
네.
예, 이 벵가지 사건이란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북동부 도시 벵가지에서 무장괴한들이 미국 영사관과 또 중앙정보국 건물을 습격해서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4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이나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돼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자 결국 지난해 5월에 연방 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좀 난감했던 게 사건 당시 또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서 증언을 했었죠.
네.
예, 하지만 이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클린턴 장관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막상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정부 계정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계정 이메일과 개인 서버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새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에 기밀로 분류된 정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기밀 자료 또는 기밀급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신뢰성을 의심받은 거죠. 하지만 풍부한 정치적 외교적 경험이 빛을 발한 이 TV 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시 확고하게 민주당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는 6월까지 각 주별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당의 공식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7월에 있을 텐데요. 예,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8일부터 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겨루는 대통령 선거는 11월 8일 화요일에 있는데요. 총 선거인당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게 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미국을 이끄는 45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올 한해 정치계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의회 쪽 짚어보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예, 연방의회도 올해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이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부 살림살이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이었죠.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이 통과되지 못해서 계속 임시 예산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네.
예,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주에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제정된 애국법을 둘러싸고 국민의 개인자유 침해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네.
특히 전 국가안보국 직원의 폭로가 도화선이 돼서 애국법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결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지난 6월에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애국법을 대체하는 자유법안이 통과됐고요. 현재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네, 중요한 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흔히 낙제 학생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미국의 교육법이죠.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예, 연방정부 역할보다는 주정부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의 새 교육법안이 이번 달에 통과돼서 앞으로는 이 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을 둘러싸고 올해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초당적인 노력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다수 의원들은 새해에도 이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정치 쪽 한 해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하철도 알아봤죠?
미국 정부의 네. 견해를
지하철도는 19세기 중반에 흑인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데요.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남부 노예주를 탈출한 흑인 노예들에게 숨을 곳과 음식을 제공했고요. 도망 노예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주나 캐나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도망 노예들 얘기는요. 19세기 중반에 나온 소설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통해서 잘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작가 해리엇 스토우 역시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스토우는 도망 노예들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V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V is for voter registration.
예,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스 다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유권자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로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지역 한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민 온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투표율과 유권자 등록률이 낮지만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라든지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80%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만이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길이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 성과는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뮤니티 전체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남한이나 북한 청취자들께는 낯선 말일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유권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투표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북한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위원회가 선거자 명부를 작성해서 공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위원회에서 공시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개인에게 맡깁니다. 각 개인이 알아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주나 군이 자체적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주나 군마다 조건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스콘신 주립 매디슨 대학교 정치학과 베리 버든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Yeah, it'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It didn't exist in most states.
네,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주의 유권자 등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는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투표 용지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혁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고 버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주정부가 통일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스다코다주를 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주는 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만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주의 운동가들은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든 목적이 다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이주민들, 가톨릭 교도들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 이민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정 기간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주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비싼 인두세를 낸 사람에게만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흑인들이나 일부 백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문제는 종종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 6월 초에 유권자 등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believe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I believe we should
저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은 누구든지 18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클린턴 후보처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93년에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제정됐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나 다른 관공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베리 벌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Democrats pushed for that and Republicans opposed it.
민주당은 이 법을 지지했고요.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반면에 공화당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양당 사이에 늘 긴장이 감돌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권자 등록이 늘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온라인 등록 제도일 거라고 버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유권자 등록 제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나가서 벌든 교수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문제는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권자 개인이 알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만약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사한다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25일에서 30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주가 많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전에 살던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고요. 새로 이사한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조건이라든가 마감 시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게 참 많은데요. 유권자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주도 있습니다. 이 선거 30일 전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주도 있고요. 이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헌법은요. 일반적으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선거 날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의원을 뽑는 날이 제각각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같은 날 일제히 연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그 화요일로 정해져 있죠.
네. 지금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요. 성별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1789년 선거 때는 투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한 백인 성인 남성만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나 다른 유색인종, 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거 노예였던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했고요. 이 1920년대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그전까지 21살 이상이던 투표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grow on you, grow on you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grow on you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너 김치 먹고 있니? 김치는 아예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of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처음 먹어봤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몇 번 더 먹으니까 점점 좋아지더라.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저도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너도 언젠가는 김치를 점점 좋아하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row on you. Grow on you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Today's expression is grow. G-R-O-W. Grow on. O-N. On you. Y-O-U. You. Grow on you. If someone or something grows on you, you like it more and more than you did at first, and you appreciate it more. Grow on you는
무언가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점점 좋아질 때도
grow on somebody, grow on somebody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원래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이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처음 먹어봤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몇 번 더 먹으니까 점점 좋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of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점점 좋아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row on you 또는 grow on m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begin to like something or somebody more and more, you can say that it's growing on you. Grow on you. You. Grow on me. Growing on him or h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Only lov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나 무스쿠르의 Only Lov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nly then I felt my heart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군 당국자들은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의 정부 청사에 국기를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안바르주 주도인 라마디시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이라크군 지도자들은 라마디 탈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야흐야 라술 존장은 28일 국영 TV를 통해 라마디가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바르군 작전사령관인 이스마일 알 말라위 장군은 라마디 일부가 ISIL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미군 당국자는 라마디의 중요한 기관시설에서 ISIL 전투원들을 몰아냈다고 말했지만 이라크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전략적인 단계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아래 지난주 라마디로 진격했습니다. 사상자에 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라마디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라크 대변인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근 병원으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홈스에서 연쇄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홈스의 중심지인 알자흐라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국영 언론은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달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이 발효된 이후 시리아 홈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체결된 지난 9월 인도주의적 합의에 따라 시리아 세 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120명 이상의 전투원과 부상자들이 28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반군의 마지막 요새 자바다니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간인을 포함한 35명이 시리아 북서부의 정부 통